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그들이 다루고 또 해결책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총회라고 하는 바로 그 판결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총회가 왜 개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에서 왔다는 어떠한 무리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에 바나바와 바울, 또 이들의 무리 가운데 강한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론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무엇이 진정한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게 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나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공회에서 결론이 지어진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방인 선교라고 했죠? 근데 이방인 선교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상대성에서 오는 차이점을 어떻게 이들이 접근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아까 15장 앞에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진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상대성은 포용하고 그들을 품으므로 이방인 선교의 장을 더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바울의 선교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해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갈등을 해결했지만 이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했던 것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건 마치 유리 공예품과 같다고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리 공예품은 이렇게 유리 그 재질 원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그릇이나 유리병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못 전달하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진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전달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목장이나 팀이나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할때 우리 모든 자들이 누구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지만 문화적인 차이, 또 신앙의 색깔의 차이에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잘 전달해서 관계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상대를 높이는 겸손함으로 다가갈 때 이 관계 회복의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끝난 다음에 그 해결책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할 때 사람을 뽑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는 여기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나오죠. 근데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도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 유다와 실라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전달함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통하여 전함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론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를 존중함으로 그들을 더 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여러분 유다와 실라 그리고 함께 보냈던 게 누구였죠?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들의 사역이 개인의 사사로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어떠한 다른 무리들이 이간질하거나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겸손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 우리 팀 모임이나 목장 모임의 그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는 책임을 인정하는 정직함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의 즉 유대에서 왔던 무리들에 대해서 사과할 책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과와 유감을 담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없지만 이것을 인정함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너에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읽어봤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주 안에서 형제 됐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관계에서 올 수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어떤 관계의 회복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새가족들이 저희 이제 교회에 오게 된 이제 연유와 사연을 좀 듣게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그 전 교회에서 뜻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오게 된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간혹은 그 교회 목회자나 어떠한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는 상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제가 물론 그 교회의 목회자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같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신해서 부족하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마음이 물론 다 100% 회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다시금 잘 해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한 것 또 주 앞에 정직한 것은 바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지만 그 영혼을 품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다가갔느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는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보낼 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만장일치면 어떤 뜻이죠? 어떠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찬성해서 이 사람을 보냈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호모디마돈이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을 보냈노라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렇다면 이런 뜻과 마음을 같이하는 결정은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여러분 오늘 키포인트가 28절이 있다고 믿는데요. 28절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냐? 온전한 성령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이 순종은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론이 나서 이 결론의 해결책을 안디옥 교회에게 전달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결론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확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있지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장 14절부터 18절을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것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는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글에 성취라는 것을 알고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은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 그걸 위하여 말씀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모든 관계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이 관계의 회복과 온전한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삶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공동생활에서의 깨어짐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관계의 깨어짐을 은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이전보다 더 성숙한 관계와 회복을 통하여 더 주께 나아가는, 더 다른 공동체의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와 또 신앙의 색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도, 사랑하는 나의 자제와도 갈등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겸손함은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또한 정직함으로 다가가십시오. 정직함은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숙해 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성령께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 은혜가 있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갈등을 정말 성령께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서 그 공동체의 이론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진리의 보물을 잊지 않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정이 됐던 또 믿음의 공동체, 목장, 팀 상관없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또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걸 바라볼게 해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예루살렘 공의의 그 성숙한 신앙의